저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찾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는 의미로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전적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빛비추임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32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 괄호 열고 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 6가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인데, 이제 기왕 이 심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심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의미에서 볼땐 성경이 심판으로 가득한 책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야, 심판으로 가득 차 있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한 잘했고 잘못했고, 또는 잘했고 더 잘했고, 요런 것을 판단하는 문제도 심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와 보상의 문제가 같이 심판에 이제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 벌레, 돌멩이, 식물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과 양심을 주셨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상대적으로 더잘 달려서 보상을 얻으려는 그 마음, 경쟁심, 이런 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애초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심판을 대비할 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심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시간상으로 나누게 되면 과거에 행해졌던 심판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과거에 행해졌던 심판들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심판도 있습니다. 또 장차 앞으로 임하게 될 심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진행 중인 심판과 조만간 다가오게 될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겐 훨씬 더 중요하죠. 대상별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당하는 심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이제 어떤 도시나 국가 규모로 당하는 심판도 있고, 또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심판도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그 원소 단위에서 이것이 완전히 분해가 되고 해체가 되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제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전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심판들도 있다. 영적인 존재라 하면 이제 스랍과 그룹과 천사들, 그 이외에 이제 그 여러 또 다른 부류들이 있지만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심판도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간상으로 분류할 때 이것이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적인 어떤 심판도 있지만 영원한 심판도 있다. 그 중에 지금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영원한 심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른 심판들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이 심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 중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취급하신 민족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유태인이 뭐 교육 방식이 특별하대, 뭐 머리가 좋아서 뭐 노벨상을 많이 받았대, 뭐 이런 얘기들만 하지만 정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온 인류의 그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대표로 뽑으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든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표로 뽑아서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갖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께 대한 그 영적 간음을 수도 없이 이제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그런 심판들을 이제 하셨지만, 그런데 조만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이 유대인들에게 하실 심판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 심판이 하나가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용광로 속에 온갖 쇳덩어리와 이런 걸다 넣고 그걸 다 녹이는 그러한 것과 같은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야곱의 고난의 때 또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또는 대환난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의 주된 이유가 뭐냐? 자신들에게 보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것에 대한 응징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난은 유대인들이 그런 응징, 심판만 받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용광로에서 이제 그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순도가 높은 금속이 나오듯이 유대인들이 그 대환난을 통해서 징계도 당하지만 정결하게 된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이 집행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시점부터 이제 7년 동안에 해당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반으로 나눠서 뒷부분의 3년 반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얘기 정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개의 심판을 좀더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 얘기가 썩 이렇게 뭐 우리에게 유쾌한 주제도 아니고, 또 이걸 공부해 보시면 또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스터디라는 단어가 성경에 아예 있어요. 성경을 스터디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이 심판받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심판이 맞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이 민족들의 심판은 뭐냐면 그 기간을 다 거쳐서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지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민족들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민족의 심판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민족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세상을 나눌 때 성경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1장 9절 같은데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세상 구분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민족이라고 할 때는 그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교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요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오를 때에, 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 장면이죠. 천사들과 함께 오고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시점이 언제냐. 먼저 시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러니까 대환난이 끝난 시점인 거예요. 대환난이 시작될 때에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이 신약 성도들 중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이 몸이 변하면서 휴거되면서 이제 채워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 땅에는 7년 대환난이 있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란 말이에요. 요거는 대환난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지상으로까지 내려오시는 그 시점이란 말이죠. 대환난이 끝난 시점이다.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가 또 이제 마태복음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대환난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25장에서 지금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환난이 끝난 시점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민족 단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단위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 단위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34절부터 이어지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쭉 볼 때 이것은 신약 성도들과는 관계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34절 보시면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죠. 이 민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40절에 보시니까, 그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때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드렸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들을 너희가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선행이에요. 선행, 그렇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주고, 나그네들을 받아들이고, 헐벗었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고, 이런 어떤 선행 얘기란 말이에요. 선행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서 자칫 어떻게 오해하는 거냐면, 아, 이런 선행을 많이 해야 사람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교리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단위의 심판이 아니고 민족 단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양민족으로 분류된 민족은, 여기 보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 34절,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왕국이 뭐냐? 성경의 다른 모든 구절들과 비교해 볼 때 이게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예.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난을 통과하고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민족을 선발하는 지금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용어가 나올 때 사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좀 헷갈리고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자의 좀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유치원생부터 지금 대학원생까지가 여기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선에서 이제 이걸 얘기해야 되고, 또 모두에게 또 이제 이게 이제 도움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어려운 얘기도 하고 쉬운 얘기도 하고 섞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 하면서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오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단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통치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 때 그 천국이 시작되는 그 영원한 천국 왕국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천년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지구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심판, 그 자격을 심사하는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각 민족들에 대한 판단 기준, 이건 뭐냐? 이것은 대환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이게 이제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 그러시냐면, 이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그 민족이 양민족이 될 수도 있고 염소민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4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한게곧 예수님께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냐? 성경 전체로 볼때 이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형제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난을 통과하는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온 세상의 민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가 이제 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대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이게 공동의 적이 돼가지고는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한 핍박받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제 대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당장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그 나쁘게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주변 국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게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형제인 그 유대인들에게 각 민족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양민족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염소민족으로도 분류가 될수 있다. 양민족으로 분류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민족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민족들은 곧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전 여기에 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 요엘서 3장에 나오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이 심판,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의 이 심판이 지금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심판의 장면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엘서 3장 1절에 3절 또 12절, 이런 데에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을 다시 한번만 강조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 아니다. 개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이 심판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심판이다.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나 누가, 자, 이러니까 너희가 가난한 사람 잘 도와줘야 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 잘 가서 면회도 자주 해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을 위한 심판의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그 심판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과 지금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또 다른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대환난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유대인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민족들을 선별하는 이제 그러한 심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살펴볼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일단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죄란 뭘까요? Condemnation, 정죄는 유죄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 넌 죄가 있어. 땅땅땅. 이게 정죄예요. 정죄. 예, 그러면서 정죄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사람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과 끊어질 일도 없고, 다시는 이 유죄 선언을 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도 있긴 있지만, 이게 정죄를 위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심판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심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현세상에서 받는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마치고 나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뭐냐면,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이건 셀프 심판이에요. 셀프 심판. 자,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3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 처음 읽는 분들이나 어지간히 읽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구절 나오면 대충 넘어갑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그랬는데, 여기 이제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만일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요때 두 번째 판단은 앞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은 이후에 받게 되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면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 정죄함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를 통틀어서 그 모든 죄값이 누구에게 넘겨졌다는 거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것이 놓이면서 내가 예수님께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안수하면서 그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의가 나한테 넘어오고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는 없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정죄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짓는 죄들은 계속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면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이 여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즉시 즉시 자기 자신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즉시로 자기 자신을 셀프 심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러한 죄를 지을 것들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징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죄받아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그런 걸 말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의 이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징계하듯이 하는 그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 간에 행해지는 어떤 징계, 회초리인 거죠. 사랑의 맹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빠 죄송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어떤 이제 징계가 없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로서 아들을 징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조철 형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아들 다움을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온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신분, 스테이터스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다워지는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또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 평생에 걸쳐서 또 이루어 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을 징계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뭐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그 병의 형태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뭐 사고의 형태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시험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겨울철에 손 안 씻고 지저분한 손으로 자꾸 음식 먹고 그러면 병 걸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감기도 걸리고. 그거는 공통적으로 사람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차가 오고 있는데 내가 신호등 안 지키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공통적으로 당할 수 있는 징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주시냐?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징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징계해서 바로잡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징계가 이제, 요런 심판, 이게 이제 일종의 심판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제 첫 번째 심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뭐냐? 이것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제 결산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렇게 불러요, 성경이.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문제니까 이런 건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12절에 곧 뒷부분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거기에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이 표현이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이거 한 번을 없앴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바꿔놨어요. 올바른 성경에 의하면 이두 군데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석에서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냐? 심판자가 누구냐? 이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자가 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예수님을 정하셨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심판자는 이게 누가 되는 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 우리는 누굴까요? 이것은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이교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지금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러한 그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이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점은 그럼 언제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 감추어진 모든 일들을 빛으로 다 가져가고 우리가 사람들은 몰랐던 우리 내면에 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어떤 의도로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 이런 게 다 밝혀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 대한 칭찬이 있다. 이게 심판인 거죠. 요게 언제냐면은 그 지금 읽은 9절에 4장 5절에 앞부분에 보시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오시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공중에 한번 오시고 그다음에 7년 후에 지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께서 오실 때에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공중에 오신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오신 그때.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또는 뭐 내년이라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정말 내년이 될 수 있다,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거든요. 성경의 시간표상으로 보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전 세계 돌아가는 정황을 봐도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하고 또 임박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사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그때에 이제 이 심판석이 이제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되게 되냐? 공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뭐냐? 심판의 내용은 뭐냐? 이거는 누차 반복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누굴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예수 믿고 나서도 네가 그따위로밖에 행동할 수 없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떨 필요는 없어요. 성도가 당해야 하는 그 모든 정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정죄를 이미 다 당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의 자리에선 그럼 뭘 하냐? 로마서 14장을 가보시면 아까 그 읽은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좀 보는데요. 로마서 14장에 이 12절에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각 사람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 보고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하든지 뭐 돈을 맡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걸 결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그렇죠? 허투루 쓴 건 없는지 이런 거. 이게 지금 회계 보고란 말이에요. 회계 보고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또 보면은 이 장로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목양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목양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서 깨어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것을 회개보고를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각자가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데 목양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굉장히 이제 잘못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대신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그 심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은 이 땅에 있을 때 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잘 이렇게 돌봐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대신 회개보고 해야 되는 그 심정으로 그때 얼마나 너가 곤란을 겪겠냐. 그러니까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그 성도를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모든 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제 행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석 앞에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또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그렇죠. 면제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참고로 아직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심판은 다른 심판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서려면 자신의 구원 문제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게 열매예요. 우리의 행실, 이것은 우리 몸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제 이 어떤 대가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옮겨가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하는 일들을 마치 뭔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자, 이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지옥에 가리라. 맞습니까? 아니네. 그건 아니네. 그렇죠? 자, 여기는 보상을 받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심판석에서의 심판은 상주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상주기 위한 심판. 우리가 처음에 심판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도 심판이라고 얘기했고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 또는 잘한 사람과 더 잘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이것도 심판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운동의 경우에 그런 거잖아요.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잘한 사람, 더 잘한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고대 로마에 이제 그 경기장에서 경주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심판석 앞에 섰습니다. 그걸 베마라고 불렀어요. 베마라는 게 영어가 아니라 여기 이제 헬라어입니다. 베마라고 불리는 그 심판석 앞에 서서 우승자가 이제 월계수로 이제 만든 월계수 잎으로 만든 그 월계관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선수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선수들 이건 다 선수예요. 잘했건 잘못했건 다 선수고 다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그중에 특별히 자기를 절제하면서 훈련하고 해가지고 1등을 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요게 베마라고 하는 그 심판석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의미인 거예요. 네. 잘한 사람을 상을 주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 경주자인데 사실은 이 우승한 사람보다 상을 못 받게 된 이 사람이 신체적 능력은 더 월등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했냐. 자기 능력만 믿고서 이 사람 게을렀어요. 훈련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저처럼 배가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이 사람이 1등 할 줄 알았는데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한 거죠? 죽임을 당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보상에 손실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었던 그 보상에 대해서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출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아들들이 조금만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에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그러면 정말 그 상급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 분인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분께서 그냥 더 많은 상급을 그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냥 애가 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련해 놓으셨던 이 보상이 이 사람께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그 각 사람이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회개보고할 때 부끄러운 일들은 왜 부끄러울까요?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회개보고하면서 심판을 이제 그런 어떤 회개보고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는 이 어떤 심판이 보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건축자로서의 어떤 보상. 이런 측면에서의 보상인 것이고 또 경주자로서의 보상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리지만 한 사람이 상 받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자로서의 보상 또 경주자로서의 보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형상화하셨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관이 있어요. 크라운.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왕관 이렇게 하는데 크라운이 전부 왕만 쓰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관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크라운들이 최소한 다섯 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관이. 그래서 썩지 아니할 관이라는 게 있고 영광의 관이라는 게 있고 환희의 관이라는 게 있고 의의 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생명의 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저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관을 받고 관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의의 옷도 입어요. 그렇죠? 그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게 하시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도 쓰고 의의 옷도 입고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보상 중에 하나가 이제 통치권인 것입니다. 통치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통치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 도시를 다스릴 어떤 권리, 또 다섯 도시를 다스릴 통치권,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 주시는 이 장면이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의 보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종류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 심판의 결과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엉망이 됩니다. 성경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교도,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든지,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든지, 그럼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두려움, 잘못된 공포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뭐 그게 알고든 모르고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이런 것들을 혼돈시키는 거,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거 봐, 너 저기 선행을 이렇게 여러 가지 선행을 안 하면 너 천국 못 간대잖아, 이러면서 엉뚱한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개의 심판, 이것은 대환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시점상 보면. 그래서 이 하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인데, 대환난기를 지나서, 그렇죠? 대환난기가 지나자마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 어떤 민족들을 위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땅에서 7년 동안의 대환난이 이루어지는 그 동안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 성도들의 심판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때의 이 심판자리, 위에서 심판하는 것과 아래서 심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의 심판은 이것은 보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러한 심판들이 각자 어디에게 해당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게 참 도와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되고 더 조심하면서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보상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